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건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누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이렇게 또 넓고 따뜻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경각심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이 주는 평안함과 복음이 주는 경각심 사이에서 때로는 우리가 우왕좌왕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진리의 내용이라면은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세를 어떤 방식으로 취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과 궁금증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전 장인 17장에서 할례와 또 아브라함의 씨 이삭에 대한 말씀이 주어진 이후에 등장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9절은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여호와와 천사들이 손대접을 받고 있는 장면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엉긴 젖 그리고 하인이 요리한 좋은 송아지 요리를 대접하면서 여호와와 그리고 그의 천사들과 함께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와 천사들이 묻습니다.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전 문맥에 속한 그 6절을 말씀을 보시면은 사라가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명을 따라서 장막 안에서 떡을 굽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식사 자리에는 아직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라의 행방을 묻는데 여호와 천사들은 이렇게 물음으로 말미암아 대화의 주제가 함께 자리에 있지 않은 사라에게 집중되도록 만듭니다. 이제 사라에게 우리의 대화 주제가 확 꽂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장막에 있나이다. 보면은 이 원래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은 하지만 좀 추가적인 말이 있습니다. 보소서 장막에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보면은 그냥 이렇게 말만 한게 아니라 손을 이렇게 막 가리키면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장막을 가리키면서 저기 뒤에 장막에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10절에서 약속을 하나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사라가 장막 문에서 또 들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사라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고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장막 안에 있는 이 여인이 과연 이 약속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래서 그 반응에 대한 힌트로 11절 말씀이 나오죠. 11절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또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온 나이가 많다 하는 말은 원래 조금 더확 와닿는 말입니다. 어떤 표현이냐면은 원래 뜻은 그들이 날들 속에서 나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점점 앞으로 나아가고 나이들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계속해서 지나간다는 거죠. 나이들 속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 나이가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은 99세였고 사라는 89세였습니다. 현대의 나이로도 많은 나이죠. 또 게다가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뭐 여성의 생리 활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월경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보통 여자들이 지닌 신체적 기능의 방식이 모두 다 정지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스탑인 거죠. 그러니까 여성으로서는 이제 정상적인 기능이 전부 정지된 것입니다. 사라에게 아이가 들어설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이러한 분위기를 따라서 이제 사라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상대로죠. 12절에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말을 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서 노쇠하였단 말도 좀더 원색적인 말인데요. 원래는 내가 낡은 후에라는 말입니다. 내가 낡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중에 다른 성경 보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할때 똑같이 등장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옷이나 신발이 닳아서 낡고 헤어질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자신에게 썼다는 것은 사라가 얼마나 자기 처지와 신체에 대해서 낮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죠. 내가 낡아서 헤어진 옷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낡은 일이 있은 후에 어떻게 나에게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아이를 낳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면서 실소를 내뿜는 거죠. 그래서 게다가 내 주인도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 내 주인인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내가 몸이 낡았을 뿐만 아니라 내 남편인 아브라함까지도 늙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는가 하면서 정말 마음속에서 그냥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죠. 히브리어에서 일반적인 직설법으로 된 평범한 문장을 이제 여기서 사용하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여기 보면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라고 좀 반문하는 식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그냥 딱 직설법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은 원래는 내가 낡은 후에 내게 잘도 즐거움이 있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잘도 그러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더 부정적으로 느껴지죠. 그래서 참 잘도 그러겠다. 라는 식으로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로는, 요나서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요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이 니느웨 성에 사람도 많고 가축도 많은데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할 때도 사실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이 아니라 아끼지 않겠다. 참 내가 잘도 그러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에서도 욥이 아내에게 말할 때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할 때도 사실은 그냥 직설법으로 우리가 복도 받았는데 화는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참 잘도 그런 일이 있겠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부정의 뉘앙스를 풍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사라는 내가 이렇게 낡아진 후에 또 내 남편도 늙은 후에 참 나에게 즐거움이 있겠네 하면서 말한 것이죠. 우리 말에도 좀 그런 경우가 있죠. 네가 그렇게 하면 참 걔가 잘도 좋아하겠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문화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된다면서 웃은 사라의 반응을 보면은 사실은 사라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온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라가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엎드려서 속으로 웃습니다.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웃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웃으면서 100세 된 사람에게 무슨 아이가 있겠는가? 90세 된 사람에게 어떻게 아이가 서겠는가? 하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은 괜찮으니 지금 내게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내 언약은 이삭이라는 너의 아들과 사라에게서 태어날 너의 아들과 맺을 것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그래서 이 이삭이란 이름은 히브리어로 그가 웃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웃었느냐? 너의 웃은 것이 내가 이루는 역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정상적으로는 당연한 웃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당연한 웃음일 수 있죠. 여성의 신체 기능이 멈춘 지 한참 된 89세 된 여인이 99세 된 남편으로부터 아들을 임신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서 장막의 안에 있어서 보이지도 않는 사라의 속마음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서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다시 한번 놀라운 약속을 선언하십니다. 사라는 자기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상태인데 나의 마음을 읽고 말씀하신 여호와가 두려워서 나와서 부인합니다.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다시 교정하시죠. 아니라 네가 웃었다. 그래서 이 아니라 네가 웃었다라는 이 말은 네가 여호와의 능력을 의심했고 또 너가 보기에 그것이 웃음을 터뜨릴 만한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나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누가복음에서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의 말을 우리는 여기서 떠올리게 됩니다. 천사는 자신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라는 마리아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리고 또 이어진 설명이 중요한데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 말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사람이 이미 여섯 달이 되었는데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처럼 사람으로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 임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에게 나타난다는 말이었죠. 따라서 이렇게 생겨날 아이는 사라나 또 아브라함의 힘으로 생기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기는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출생 자체부터가 그 잉태된 것 자체부터가 벌써 여느 사람들과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죠. 사람의 힘이나 어떤 신체적인 그런 작용이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생겨나도록 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아이입니다. 이것은 장차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될 아브라함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습니다. 사람은 그를 가리켜 웃을지라도 말도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었던 거죠. 또 이 웃음은 처음에는 믿지 못함에서 비롯된 실수였지만 나중에는 기쁨의 웃음으로 바뀝니다. 21장 창세기 21장으로 가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찾아오셔서 사라에게 아들을 안겨주셨을 때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6절에 가면은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의 웃음은 처음에는 하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하면서 이렇게 웃는 실수였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또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기쁨의 웃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삭이란 이름은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는가 하면서 웃었으나 그 사건이 하나님은 실제로 일어나게 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웃을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6절부터는 뭔가 좀 새로운 주제가 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방금까지 살펴본 주제인 이제 사라를 통한 아브라함의 씨와 또 지금 읽어갈 단락에서 나오는 주제는 사실상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 이제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제 식사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천사들을 데리고 소돔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이제 그들을 마중하기 위해서 나가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한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숨기면서 행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자기가 하는 일을 숨기지 않고 알려준다.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피조물과도 맺지 않으시는 관계를 심지어 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 중에서도 맺으시지 않는 그런 관계를 아브라함이라는 단 하나의 사람과 이렇게 행하십니다. 오직 아브라함만 모든 피조물 중에서 모든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듣고 압니다. 이런 관계는 오직 선지자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창세기 20장으로 가면은 20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시죠. 보시면 20장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현몽하셔서 아비멜렉에게 그는 선지자다 하면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네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벌써 18장에서부터 그 선지자로서의 하나님과 지니는 관계성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 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듣고 아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이에 대해서 이제 시편 105편에 가서 똑같이 말을 합니다. 시편 105편도 15절에서 이 아비멜렉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며 나의 기름 부은 자를 해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이 아브라함 사건을 언급하면서 언급합니다. 또 그리고 이 선지서 이제 아모스 3장 7절에 가면은 아모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시지 않는다. 자기의 일을 행하실 때에 항상 자기 선지자들에게 알리신다는 거죠. 또 시편 25편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시편 말씀에서 방금 제가 친밀함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이 번역은 우리말 번역이지만 사실은 이 단어는 방금 아모스에서 나온 비밀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좀 잘못된 건데요. 원래는 비밀이라고 똑같이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말하면은 시편 25편도 똑같이 여호와의 비밀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고 그 언약은 그들에게 보이시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은 이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그 비밀한 사역을 친히 들어서 아는 자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아브라함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원래 이 말씀도 보면은 그러니라는 이런 뉘앙스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렇게 다시 말하자면은 앞서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크고 강한 민족이 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크고 강한 민족이 될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는 일, 또그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말하죠. 이 모든 사건은 어째서 가능한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런 관계를 맺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그 특별한 관계가 아브라함과 맺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큰 나라가 될 것이고 강하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그 안에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어서 1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 택하였다는 말도 너무 이제 좀 의역인데 택하였다는 말이 아니라 원래는 알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알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서 관계를 맺지 않는 다른 세상 죄인들과 다르게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안다 하면서 관계를 맺는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아셨는데 아브라함이 자식과 또그 권속에게 명하여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와 공도는 우리가 자주 이제 주일 낮 설교에서도 들었듯이 공의와 정의라고 번역되는 쩌다카와 미슈파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셨는데 그 목적은 무엇인가? 왜 아셨는가? 아브라함이 자기 자손과 그 모든 집의 사람들에게 공의와 정의, 다시 말하자면 율법의 근간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명령하고 지키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 아브라함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알고 관계를 맺고 내가 하는 일을 알려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너가 너의 자손과 집의 모든 권속들에게 명하여서 나의 법도를 공의와 정의를 지켜서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알았다. 내 목적은 그것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들에게 의와 공도, 이 쩌다카와 미슈파트를 명해서 지켜 행하도록 만들었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19절 마지막에 나오듯이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은 앞에서 말했던 강대한 나라가 되고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그 일이 너의 자손과 권속이 공의와 정의를 지켜 행한다면 내가 그 말씀을 이룰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은 내가 너희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천하 만민 중에서 강대한 나라가 되고 또 너희 안에서 모든 족속이 복을 누리게 되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겠다. 그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야고보서로 가면은 이제 야고보서 2장 23절에 아브라함이 행위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이 이루어졌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와 같은 원리로 오늘 본문에서도 참되게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들은 아브라함을 아시고 또 그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원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공의와 정의를 지켜서 행하는 자들이어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것, 그 약속을 그들에게 이루어 주시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이어서 요한복음으로 가면은 또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들이 한꺼번에 등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14에서 15절 이 두 구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만찬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자기의 모든 일을 숨기지 않고 다 알려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사역을 다 알게 하셨고 또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면은 곧 나의 친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그 야고보서에서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된 것이 그의 행위로 이루어졌는데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다 라고 일컬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의와 공도를 오늘 본문에서 명한 대로 행하게 되므로 여호와의 친구라고 일컬어지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일들 때문에 선지자가 되며 또 동시에 그 사랑의 실천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밀을 다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종이 아니라 서로 비밀을 터놓을 수 있는 관계인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란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듯이 서로 한번 껴안고 부둥켜 안고 어깨 동무하고 다니고 또 기회되면 영화 보러 다니고 밥 먹고 그런 친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이 관계에 있습니다. 나와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 나의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 대상, 그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또 하나님의 선지자죠. 여기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어떤 존재인가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비범한 출생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기의 비밀한 일을 알게 해주시는 관계를 지닌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모든 민족이 자기 안에서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들 직후에 이제 뭔가 전혀 다른 얘기 같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언뜻 보면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고 뚝 끊기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내용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는 이 두 성읍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또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과연 내게 들린 그 부르짖음과 같은지 아닌지 내가 알아보려고 한다라고 하시죠. 이어서는 우리가 본문은 아니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익숙하게 등장을 하죠. 또 그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 구원받는 롯에 대한 내용들도 나옵니다. 이것을 볼 때는 우리가 이사야서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사야서에는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씨라고 자처하는 이 이스라엘에게 이사야는 너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소돔의 관원들이고 고모라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아브라함의 씨인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사야 1장 21절 보면은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이 흐름,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끝나자마자 소돔과 고모라와 롯이 나오는 것은 이런 큰 흐름과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예레미야에서는 한술 더 떠서 사실상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고 묘사합니다. 예레미야 말씀 보면은 예레미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런데 용서를 안 하시죠. 왜 안 하셨습니까? 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정의와 진리를 찾고 행하는 자가 이 예루살렘 성읍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롯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멸망했는데 롯은 구원받고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그러한 의인 하나도 없으니 얼마나 더 멸망을 받아야 되는가, 피할 수가 없는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된 원인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전하시는 계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듣는 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서 알았죠. 그것은 여호와께서 은혜로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이사야에게도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가면은 이러한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서 아주 의미심장하고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10장 22절 이사야 10장 22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는 어떤 씨입니까?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씨들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너희가 그러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 그러니 모두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씨고 정말로 여호와와 그 이웃을 사랑하면서 의와 공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라야 내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씨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는 사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잠시 언급드렸던 오늘 본문의 이전 문맥,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기 17장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아브라함의 할례가 나오죠. 그리고 그 할례와 함께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또 이삭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언약을 배신한 자기 때문에 끊어진다 하면서도 이스마엘은 할례를 받았는데도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씨가 아니라고 합니다. 할례를 받았는데도요. 아브라함의 육체적 씨가 맞긴 맞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오히려 아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 언약은 사라에게서 나올 그 이삭에게서 맺어질 것이다. 이삭이 너의 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할례를 받은 자가 다 약속의 씨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약속하신 그 씨가 아브라함의 씨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시작하여서 오늘 본문 18장을 통과해서 또 19장으로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사건들은 할례, 아브라함의 씨,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롯의 구원이라는 주제들을 모두 긴밀하게 연관시켜서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인가, 진정으로 약속의 씨는 어떠한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씨는 육체가 아니라 약속으로 된 아브라함의 씨고 또 겉에 있는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받을지라도 그것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서 나의 죄악에 머물지 않고 여호와의 공의와 정의를 따르기를 기뻐하는 자인 것이죠. 그것을 행하는 열매가 맺히는 자입니다. 그 시작은 나의 힘이 아니고 육체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정말 받은 자라면은 나의 삶의 결과는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게 되는 그 열매로 증명이 되게 마련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결과죠. 모든 할례자가 다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씨는 아닙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씨라고 자처했지만 실패했던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그들 중에서도 바다의 모래 같은 이 백성들 중에서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고 오늘 말씀에서도 암시된 바와 같이 롯처럼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제기됩니다. 아무리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약속의 씨라는 이스라엘 전체가 한 명도 빠짐없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데 실패했다면 어떻게 남은 자의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인가? 남김없이 모두가 실패했는데 무엇을 근거로 그들에게 구원이 주어지겠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일컬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율법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잘 가꾼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는데 실패한 포도나무다. 그래서 내가 다 멸해버렸다. 그런데 요한복음으로 가면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듯이 무슨 참새 아니면 참다랑어 뭐 그런 것처럼 품질 좋고 무슨 맛이 좋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참이 아니고 여기서는 진리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진실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거짓된 포도나무가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공의와 정의를 맺으라고 했더니 오히려 포악과 부르짖음을 맺은 그 거짓된 포도나무가 아니라 나는 진실한 포도나무다. 나는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가꾸시고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안에 거하는 누구라도 다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시고 공의와 정의의 이 행함이 그 열매가 드러나게 만드십니다. 참 약속의 씨인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가 약속에 씌인 것이 우리 어떠함으로 인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할례처럼 겉으로 언약의 표를 지니고 있다고 해서 혹은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약속의 씨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씨로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한 사람에 의해서 누구나 받는 넓은 길이지만 그리스도 한 사람 그분의 뜻만을 따라야 하기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온 인류 중에서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좁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씨인 약속의 씨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태어난 자들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자기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일을 숨기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은 망할 것이다. 그러나 남은 자는 롯과 같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걸 알려주시는 분이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고 모든 족속이 교회 안에서 복을 받게 되고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게 되고 또한 공의와 정의 열매를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원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하나님의 친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지니게 되는 모습이고 또 당연한 심령의 방향성이고 자연스러운 원리입니다. 이것을 뭐랄까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어야 해 하면서 나는 이걸 맺어야 아브라함의 씨야 하면서 또 행위 의존적으로 가면 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내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씨니까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와 그 능력을 의지하는 자세를 먼저 갖춰야 됩니다. 그걸 갖추고 그 감사함이 내 심령 안에 역사한다면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것이 너무 좋아서 내가 도저히 죄악으로는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명하신 공의와 정의를 내가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실 때 기쁨으로 받겠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세상이 멸망할 때에 구원을 받는 남은 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존재가 우리인 줄 믿고 겉의 할례가 아니라 속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지니면서 또한 그리스도 때문에 참된 아브라함의 씨 때문에 우리 역시 여기서 명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명하신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행하여서 그 열매를 보시고 주님께서 너는 참으로 내게 연합된 자구나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을 내린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러한 복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그리하여서 자신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세우신 뒤에 그 아브라함의 씨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아브라함의 씨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한 약속의 씨가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은 실패했으나 그 모든 실패를 떠안으시고 성공하신 속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진정한 씨이신 우리의 주님 덕분임을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오 나와 연합된 분으로 믿는다 하면서도 시시때때로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기에 우리의 마음이 슬픕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육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약속의 씨로서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택하신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과 평안과 또 그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자원하는 사랑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열매를 맺을지라도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행위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나를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나를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무한한 사랑 덕분임을 깨달으며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 힘이 아니라 나를 아브라함의 씨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도 아브라함의 씨로서 마땅히 드러낼 우리의 열매 그것을 아름답게 맺으면서 하나님과 무사람에게 은총받을 만한 사무엘과 같고 그리스도의 12살 시절과 같은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멘.